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번영이나 안정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3, 40년 동안 한국교회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학이 있다면 아마도 번영 신학일 것입니다. 이 번영 신학은 성경 말씀 중에 복을 강조하는데 특히 물질에 대한 복을 강조합니다. 번영신학 자체가 또 번영신학 전체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볼수 없지만 성경을 너무 한쪽으로만 편협한 시각으로 보기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영신학이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이유는 한국 사회의 토착적 신앙인 기복신앙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전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던 말이 있는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을 받고 소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번영 신학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경험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본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앙적으로나 차원 높은 윤리적인 삶으로 살려고 했기에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관계의 단절까지도 경험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아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5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뱉다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급식 이적을 행하신 직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셨는데 배를 태워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를 손수 흩으셨습니다. 35절에 저물어 가매라는 말을 통해 알수 있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늦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했기에 곧 밤이 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몰아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뭐가 그리도 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에게서 격리하려고 먼저 배로 보내신 것도 이상하지만 자신이 직접 무리를 흩어 보내신 것도 참 이상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 제자들에게 시켜도 될 일을 이 경우에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데 기도하러 가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내용이 앞에 나오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이어 나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과 무리 사이에 무엇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무리에게서 따로 분리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이적 이후 일어난 일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보고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라는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란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확신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배고픔과 또 가난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였고 그러했기에 주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육적인 필요만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자기 목숨까지 내어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에 오셨기에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거부하셨고 급히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 사실 가장 흥분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예수님을 도구삼아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생겨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예수의 가르침과 행위의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는 대부분은 사회 정치적인 내용들이라고 강조하는데 이 책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추앙받기는 했지만 그는 왕이 되기보다는 종의 섬김을 강조하였으며 세상의 권력에 집착하는 제자들을 경계하셨다고 언급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 권력에 집착하지 않도록 제자들을 무리와 갈라놓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의 생각과 의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배를 타고 건너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른다고 했는데 거센 바람이 불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거센 바람이 부는 이유는 지역적인 특성도 있을 것이고 불안정한 기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바다는 지면보다 낮은 관계로 예기치 않은 기상의 변화가 매우 심한 곳입니다.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서로 만나면 기압 차이가 생기고 그로 인해 강한 바람이 불게 되는데 서쪽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비둘기 골짜기라는 곳을 통해 갈릴리 바다로 유입됩니다. 또 북쪽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요단 계곡을 통해 갈릴리 바다로 불어옵니다. 따뜻하고 차가운 바람이 동시에 불어와 만나게 되면 돌풍이 생깁니다.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요하고 잔잔하던 곳이 갑자기 거센 바람이 발생하고 이내 커다란 파도를 일으킵니다. 갈릴리 바다에 일어나는 바람은 보통 동쪽으로부터 부는데 제자들은 지금 바람을 거슬러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괴롭게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풍랑을 만나고 사투를 벌이며 생존하기 위해 처절하게 노를 저어야 했던 이유는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삶의 어려운 문제를 전혀 만나지 않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그렇게 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위기를 겪은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나 엘리야, 이사야나 예레미야, 또 사도 바울 등 여러 하나님의 종들이 순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갔지만 도중에 많은 시련과 역경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동안에도 숱한 핍박과 역경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다 말할 때 이 고해의 고자는 쓰다라는 뜻이고 해는 바다를 가리킵니다. 인생을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뜻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만큼 변덕스러운 곳이 없습니다. 좋은 날씨가 계속되다가도 한순간의 돌변에 거센 비바람이 일고 폭풍과 발생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인생의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바다가 변화무쌍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늘 순풍에 돗달고 가는 것처럼 순조롭고 평화롭게 항해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바람, 돌풍, 광풍, 태풍이 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눈물이 있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 한숨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풍랑은 항해가 서툰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기업가도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도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 양심을 따라 살기로 했기 때문에 삶이 더 어려워졌을 때 마치 순종의 결과로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 힘겹게 노를 젓는 상황 속에 처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살려고 했었지만 거센 풍랑에 표류하며 노를 젓느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이 풍랑 속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 왜 우리를 이 풍랑 속으로 인도하셨을까? 라고 거침없이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운데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초반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가 잘 보이는 산 위에 계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을 때 예수님은 세속적인 영광이 아닌 십자가가 자신의 길임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로부터 떠나 혼자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고 기도하시기에 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을 보시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는 우리에게 세상을 의미하고 또 그 바다의 풍랑은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삶의 폭풍우를 만나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다는 공간적인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가 겪는 고통을 과연 알기는 하실까? 그런 의구심,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과연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멀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신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멀리 계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과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괴롭게 노를 저을 때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셨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불어닥친 거센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현장을 뚫고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기도만 하고 계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 후반절에 보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동사,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보고 계시던 주님은 분명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산 위에서 그저 제자들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이동한 시간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저녁이 되기 전부터 밤 사경까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가리키는데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최소 6시간 이상을 힘겹게 노를 저었지만 바람과 물결로 그들이 목적지로 하는 곳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바다 한복판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18절을 보면 바람과 물결을 더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어두움이 절정에 이른 밤 사경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그 시간에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힘겨워하고 있는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라도 삼켜버릴 것 같은 무섭게 넘실대는 바람과 파도를 뚫고 능력으로 무리를 걸어 풍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시간과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의 갭, 이 시간의 차이로 우리는 때로 힘겨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고난당하는 현장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그곳으로 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아오물로 마침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로 가장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셨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크게 두려워하거나 아주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곳까지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시며 그들만을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나의 것이라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에 타지도 않게 하실 것이라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괴롭게 노를 저을 때 기억해야 할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자신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먼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초조한 마음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고통과 시련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내니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직역하면 나는 나이다 라고 말로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령이 아니라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 자신을 밝히 나타냅니다. 나는 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에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씀과 의미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함으로 힘과 용기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고난 가운데서 어쩔 줄로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 가운데 가장 자주 나오는 명령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더 많이 사랑하라일까요? 교만하지 말라일까요? 겸손하라라는 명령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다름 아닌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무려 70회 이상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장 많이 반복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려는 유혹을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물리쳐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고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자기 딸을 죽어가는 딸을 아니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해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는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인생에 역풍이 불고 거센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풍랑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나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에 깨어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고하고 노력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마음의 소원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답답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풍랑이 일고 있는 고해 같은 이 세상 속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작은 배에서 눈물 짓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인생의 배전에 기꺼이 오르시며 내가 있잖아, 나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자주 즐겨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믿네, 가사가 이 찬양의 제목이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유독 귀에 잘 꽂히는 가사가 있는데,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시련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주님이십니다. 또 그 다음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는 가사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홍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그 바다,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주님은 물 위로 걸어 고난당하는 우리를 찾아오실 뿐 아니라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뿐 아니라 어떤 풍랑이라도 뚫고 고난의 현장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의 배전에 올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풍랑이라도 능히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크고 위대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 그 시련을 뚫고 반드시 찾아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풍랑을 능히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